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요. 저한테는 그렇게 흉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조그만한 그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취미가 있는가 하면 보았던 영화 중에 재미있는 영화는 돌려보는 거를 잘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보는 영화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영화냐면 요즘 시즌에 보는 영화인데 홈 얼론, 나 홀로 집에라고 하는 영화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게 4편까지 나왔어요. 저희 아들은 5편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특별히 1편과 2편은 그 배경이 똑같아요. 그 배경이 그러니까 시즌이 언젠가 하면 성탄절 때 되어지는 일이에요. 맥켈레스터라고 하는 그 가정인데 이 맥켈레스터라고 하는 가문은 형제와 그러니까 그 두 형제가 있고 그들의 자녀들이 있는데 같이 모여가지고 여행을 가는 게 전통입니다. 성탄절 시즌에. 1편에서는 파리로 가고 2편에서는 그 마이애미, 플로리다 그쪽으로 갔는데 그 막내 아들 이름이 케빈인데 이 케빈이 그 전날 밤에 정전 사태가 생겨서 시간이 늦어갖고 그냥 바쁜 모습으로 온 가족들이 정신없이 차를 타고 공항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비행기를 딱 타서 한참 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나서야 막내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케빈 혼자서 집에 남겨져 있으면서 일이 이야기가 전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쁘다 보면 정신없이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성탄절 요즘 시즌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안 그래야지라고 하지만 왜 이렇게 바빠요? 시간적으로도 쫓기기도 하고 마음으로 빼앗기기도 하고 어느 직장에서는 특별히 호텔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요즘 이제 점점 바빠지기 시작을 하실 거고요. 정신없는 모습으로 살다 보면 정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조차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 상관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의 관심 밖으로 예수님을 몰아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도 그랬을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호족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아기 예수님은 누구의 배를 통해서 태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마리아와 정원하고 있었던 요셉의 고향이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인 거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갔는데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가서에서도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이다라고 미리 예언을 하고 있죠. 그곳으로 갔더니 세상에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 만삭의 임산부가 거처할 방이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국 뉴스인데요. 만삭의 여인이 그 여자가 있었는데 그 임산부가 있었는데 이 확진된 거예요. 코로나에 확진이 돼서 병원에도 못 다니고 집에 자가격리하고 있다가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기가 나오니까 뭐 119 연락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에서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병실이 없어요. 확진자인데다가 병실도 없고 그리고 위중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니까 오갈 데가 없어요. 결국 어디서 났을까요? 앰뷸런스 안에서 아기를 낳았고요. 아기를 낳고 났는데도 이 아기가 혈액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아마 서울의료원인 것 같은데 서울의료원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응급실로 들어가서 확진되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산모를 보살필 수 있는 간호원들이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산모가 직접 아기 나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저귀 갈아주고 뭐 산모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산모가 오갈 데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 아기 이제 태어나시는 그 장소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라디오 톡쇼에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국 목사님인데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이 세상은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기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세상은 자기 일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자기 일에 관심을 갖고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 하나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턱쇼에서 이야기를 해요. 결국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언제 알게 됩니까? 천사가 당시에는 가장 비천한 직업이었던 목동들에게 찾아와서 메시아가 태어났다, 거기로 가봐라, 마구간에 누워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목동이 듣고 나서야, 그곳에 찾아오고 나서야 메시아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화려한 장식이 있고 여기저기서 깔깔대는 소리가 있고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정말 적은 숫자의 사람만이 초점을 누구에게로 맞추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맞추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준비를 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으십니까? Do you have a room for Christ? 그렇게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가이사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었어요. 철학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거처하실 만한 곳이 없었을까요? 가이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잖아요. 로마의 황제는 궁이 몇 채를 갖고 있는지 몰라요. 별궁도 있었어요. 한 지역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곳 저곳 이 지역 저 지역 이 도시 저 도시에 궁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별궁을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수많은 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다면 방을 내어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철학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광장에서 특별히 그리스 사람들은 광장에서 여기저기서 단을 만들어 놓고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하고 있고 자기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여기저기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아덴에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서 바울에게 몰려왔던 적이 있었어요. 아무리 철학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는 확실히 믿고 있지요.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묘사라, 기묘자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지만 로마 황제도 철학자도 그 어느 누구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좀 알려달라 동방박사가 물어보니까 알았다 나중에 가르쳐 줄게 해놓고는 무슨 작전을 짰습니까? 메시아가 오는 게 싫으니까, 유대인의 왕이 오는 게 싫으니까 그 태어난 때쯤을 즈음해서 나이가 두 살 이하에 되는 남자아이들은 모두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던 학살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명예를 가지고 있고 공부했다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 학박사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놓고 있는 사람은 과연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고 주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짤막한 아주 짧은 지식, 아주 짧은 경험, 아주 짧은 깊은 생각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지 않습니다. 황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자기들 잘난 맛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방이 없었다고도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일반 사람들은 오늘 이 베들레헴 여관에 있었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관에는 누가 들어가고 있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아주 높은 신하들, 귀족들이 어느 지역으로 여행을 하면서 그 어느 지역에서 하룻밤을 묵을 때에는 여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먼저 하인을 보내서 그 동네의 부자 사람, 그 동네에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먼저 보내서 저 정부에서 아무개가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방을 좀 하룻밤 잘 수 있도록 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귀족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집으로 가지 여관으로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여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허접한 곳입니다. 그냥 우리 조선시대로 생각하고 고려시대로 생각을 한다면 한국의 상황을 생각한다면 그냥 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주막보다도 당시 팔레스타인의 여관은 더 못한 곳입니다. 더 못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관에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냥 밥만 팔고 밥 팔고 방만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서에서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성의 정탐꾼들이 갔을 때에 거기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 라합의 직업이 뭡니까? 기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관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그렇게 윤리적으로도 별로 안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는 곳이지 귀족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그 여관을 찾으러 가서 여기가 몸이 무겁습니다. 방이 좀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요셉과 마리아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주인도 그들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살고 있었다면 전철을 타면 딱 방을 내주었을 텐데 노약자석 이런 거 있잖아요. 임신부들 앉는 자리 뭐 이런 표시 있잖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있듯이 만약에 그 여관이 오늘날과 같은 여관이었다면 임신부를 위한 방 이러고 따로 하나를 내어줬을 텐데 그런 거를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또 더군다나 이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귀족은 아니라 할지라도 돈 많은 사람이 돼서 그 주인에게 돈을 방값에 10배를 쳐서 줬다면 집주인이 자기 방 안 내어줬을까요? 자기 방 내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관은 북적대고만 있었을 뿐이지 그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께 방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귀족도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여기 계신 분들 보면 무슨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권력이 있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다 평범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평범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바쁘게 돌아다니고 있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방을 예수님께로 내어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임신부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 계셨습니까? 마구간에 누웠잖아요. 당시 고대 사회의 마구간은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왜냐하면 학자들이 몇 세기 때를 가지고 1세기냐 2세기냐 이거를 가지고 그 펼치는 이야기가 조금씩 다른데 어떤 분은 마구간은 당시의 마구간은 그 집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따뜻하게 히링 시스템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큰 집 안에 그냥 가축들도 함께 누워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 고구려 시대나 이렇게 저 북방에 있는 곳에서 살았던 그 유적들을 놓고 보면 집 안에서 그 가축들을 키웠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도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찌 됐든 간에 가축들이 밖에 따로 있든지 그 집 안에 같이 있든지 간에 가축들이 누워 있는 곳은 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은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여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만삭의 임신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모습도 너무나도 똑같아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아기 예수의 울음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듣고 있는지 아니면 못 들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인인 우리들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Do you have a room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꼭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너무 가난하게 살아서 누추해서 귀한 분이 우리 집에 오실 수가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에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거나 그래서 특별 강사가 오시면 집에서 머물게 해드렸습니다. 방을 내드렸고 집에서 식사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방에서 그 집에서 뭐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을 하룻밤 좀 묵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지금 누추해서 안 돼요. 그러고서 손사래를 우리는 지금 치고 있지요. 여러분들을 탓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게 우리들의 요즘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마음 자세예요. 제가 생활의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목사님, 나는 너무 미천한 사람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보잘것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말이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줄 아십니까? 이 말은 방이 정말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방이 있기는 한데 너무 누추해서 모실 수가 없어요. 방이 있기는 한데 나 같은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오신다니요. 말도 안 됩니다라고 손사절을 걸고 있고 그리고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신 분이 종되어 있고 머슴되어 있는 나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가 누워있고 송아지가 누워있는 그런 곳에서 지금 태어나신다고요? 내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가축들밖에 들어올 수 없고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하고 추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데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손사절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 앞에 서기가 두렵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제가 아마 몇 년 전에 이 예발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예발을 제가 썼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어느 한 여인이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엄청난 빚을 져서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어요.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서 숨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인을 위해서 그 여인의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조심스럽게 광고를 하고 펀드레이징을 합니다. 그래서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 여인이 진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다 갚았다라고 하는 영수증을 들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물건을 사들고 그 여인이 숨어서 살 만한 곳으로 물어 찾아갔습니다. 아주 허름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그 방문까지 방문 앞에까지 가서 두들깁니다. 그런데 아무 기척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한참을 두들기다가 목사님이 그냥 내려오면서 그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이웃을 만납니다. 저기 사람이 없네요. 아니에요, 목사님. 그 벨이 거기서 살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은 그 여인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Old Betty라고 불렀어요. Betty라는 이름이었었던 모양이죠. 아니면 가명인지는 모르겠어요. Old Betty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있어요. 지금 경찰에 올까 봐 무서워서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무서워서 안 나오고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계속해서 두들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리 씨, 베리 자매, 나 목사예요. 나 목사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몇 차례를 질렀더니 방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경찰인 줄 알고 무서워서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에게 영수증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빚을 다 갚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지고 왔던 그 피로를 건네주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았어요. 우리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눌려서 살고 있고 악함에 빠져 있었고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어요. 내 스스로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구간처럼 더럽고 추접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우리들의 모습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들기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요한계시록 3장.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고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인칭을 받았습니다. 가난하지만, 미천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미천하십니까? 미천하기 때문에 방이 없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미천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오신 구원해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딱딱한 마음, 죽었던 마음, 얼었던 마음을 녹여 주시고 깨뜨려 부시고 열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방을 내놓으셔야죠. 방을 내놓으셔야죠. 여러분들의 삶 안에 이미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고 방을 열었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아기 예수에게만 방을 안 내어준 게 아니라 그 아기 예수와 같이 있었던 마리아와 요셉에게도 방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기 예수는 엄마 뱃속에 있었지만 아기 예수에게만 방을 안 내어준 게 아니에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걔는 마구간에 놓고 두 사람은 방으로 들어오시오. 여관에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를 다 마구간에다 두었던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방을 세상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방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분을 위한 방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한, 복수예요.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다. There was no place for them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한 방이 없다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을 키워준 부모들 아닙니까? 이 세상의 부모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은 우리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매라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시한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립학교에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마호메트에 대해서는 허용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것은 문화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거는 문화이기 때문에 되고 기독교는 종교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게 퍼블릭스쿨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종교 철학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라고 교회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클라카우니 안에서는 목사가 주례를 할 때에 남편과 아내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생 동반자, companion of life라고 선포하려는 거예요. 저는 싫다고 분명하게 일단 거절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습을 미리 아시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하게 여기신다면 떳떳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아부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게 손 비빌 필요 없습니다. 세상에게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타협하든 안 하든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미 속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외롭게 살아갑니까? 방도 없이 비참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 그 반전이 복음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방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방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방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거처할 처소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그 다음에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찬식 끝나고 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나 천국으로 갈 거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데 걱정하지 마. 너희를 떠나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 떠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면 거기에서 너희를 위한 처소를 마련해 줄게. 너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 줄게. 그럴 때 슬쩍 그러는 거죠. 아, 주님, 나는 방이 세 개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안방에는 보일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거 주실 것입니다. 그 거처를 예비해 놓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 준비해 놓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무엇도 동시에 믿는가 하면 천국에 내 집 있다. 천국에 이미 내 집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필요가 없어요. 브로커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그 집. 그 집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게 손바닥 비비고 타협 안 해도 돼요. 당당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방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방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방을 예비하신 줄로 또한 믿으며 감사함으로 지내는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당당하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일의 삶이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Every day is Christmas.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성탄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이 하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이 매일매일이 성탄절인 것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